테드 강연에서 경영사상가 사이먼 사이넥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틴 루터 킹, 또 라이트 형제와 같이 위대하고 영감을 주는 리더와 기업은 성공의 패턴이 존재한다라고 강의하였습니다. 이 패턴을 골든 서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세 가지 원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질문, why와 how와 what에 주목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공적인 조직이나 리더십은 언제나 why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제품이나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강력한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든 서클 이론의 원은요, 가장 가운데 원을 why원이라고 하고 중간의 원을 how원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끝의 원을 what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why는 핵심 가치와 목적, 신념을 가리킵니다. 또 중간에 있는 how는 이 why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접근 방식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what은 실제하는 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모든 결과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사이먼 사이넥은 이 골든 서클 이론을 통해서 99%의 기업과 리더들은요, 이 가장 가운데 있는 원, why와 how와 what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엇을 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1%의 영감 있는 리더들,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가장 가운데 why에서 시작해서 how, what으로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기업에서는 이렇게 가치 중심의 삶, 목적 중심의 삶,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what과 how와 why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what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모두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되는 찬양을 하고 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결과 wha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ow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일에 대한 경험이 성도들에게 쌓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찬양을 드리며 어떻게 삶을 드릴지에 대한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why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부르심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변화된 존재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바로 why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what에서 how로 why로 이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바로 이 목적에 대한, 의미에 대한, 신념에 대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메타인지의 시각으로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why에 대한 목적과 신념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8개의 천국 비유 중에서 오늘 우리는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8개의 천국 비유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천국 비유들은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 비유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라는 큰 비밀이 있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깨달은 자들을 52절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의 8가지의 비유들을 듣고 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5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에 듣는 대상들은 이렇게 전체의 무리들과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와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회중들에게 이 비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묻자 그 비유에 대한 설명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화와 진주 비유의 대상은 제자들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의 영광스러운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광의 길을 위해서 절대적인 제자의 길의 희생을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가치들을 다 포기하여도 괜찮다.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중심과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감추인 보화와 이 작은 진주 이 비유에는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비유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감추인 보화는 감추인 누룩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누룩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진주, 오늘 살펴볼 말씀은 또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이것이 결실하여서 이 생명을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처럼 여기에 작다라는 이 진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징으로 첫 번째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단히 천국이 작아 보인다, 미비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화와 진주 비유 이 두 가지에 다섯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하셨을 것입니다. 첫째로 매우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가치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 비유들은 똑같은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화와 진주의 이 비유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감춰진 보화는 우연하게 발견된 것처럼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어떻습니까? 상인이 계속해서 이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화는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크게 기뻐했다라는 기쁨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라면 두 번째 진주비에서 상인은 기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손에 넣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감추인 보화였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무엇입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진주를 얻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가 한 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과 이 위대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진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그런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의 발견은 순전히 우연처럼 보입니다. 감추인 부활을 마치 우연처럼 발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담겨 있다.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결코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농부라면 그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인이라면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선의 삶을 경주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말씀의 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케크렘 메노는 감추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동사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동사의 완료 수동태 분사라는 이런 동사의 형태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수동태, 완료형, 타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춰진 보물, 본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이 보물을 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추인 보화의 그 밭을 지나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한 특정인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천국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천국의 형태는 숨겨진 세상을 압도하거나 세상에서 강력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우리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이 보화를 주인이 의도적으로 꽁꽁 숨겨놓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천국 비유에서는 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팔레스타인 지방 그리고 은행이 존재하였던 당시에 좋은 보물을 땅에 숨겨두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밭에 감추어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이야기는 세속의 민당 가운데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실체가 바로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던져 팔아서 이것을 판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사야 하겠습니까?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 경우에 그 보물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땅 주인이 보화를 갖는 것이 당시에 사회 규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는가? 여러분들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아, 왜 이렇게 무거우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보화가 감추어져 있던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왕들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사치스러운,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여행하는 것, 일을 하는 것,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고 자기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자유가 주어져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욱더 중요시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만을 소중히 여긴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진주보다 진주라는 것이요 금의 가치보다 더욱더 비쌌다고 합니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장사꾼은 한 개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레드베릴이라는 이 보석이 있는데요, 이 보석이 가장 비싼 보석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1만 개의 가치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드베릴이라는 이 보석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재화를 가지고 이 값비싼 보석을 살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보석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와 마찬가지로 작은 진주 비유에서 천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얻고자 하는 그런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주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장사는 도매 상인을 가리키는데 매우 거대한 수출입 상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헤매다가 마침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던져서 이 진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것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제품의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가치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우리는 또 동일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작고 미비해 보이지만 진정한 가치를 지닌 이 진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였는가? 여러분들은 이 작은 이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잠언 4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이 제일이라는 단어가요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으뜸, 최상의 것. 바로 지혜가 으뜸, 최상의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천국이 으뜸, 최상의 것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단지 이론적이거나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why에 대한 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로 바뀌고 이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모든 실행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실천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보물과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 나의 경험의 지혜와 나의 삶에 터득된 그런 세상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를 발견하였는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작은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던질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여름 교수를 참 존경하는데요. 이여름 교수님이 췌장암에 걸려서 마지막 이 암이 전이되어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담은 책이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필립 아리에스라는 프랑스 역사학자의 죽음 앞에 인간이란 책에서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는 이 유명한 말을 인용합니다. 과거의 북어는요, 전보 우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식이 대단히 길게 이루어졌던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길거리에서 거적이 덮인 시체를 사람들이 보았고 방에서 할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어린 손자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은 자들을 깨끗하게 얼굴을 씻기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화장을 하고 미라 인형처럼 만들어서 우리는 작별을 하게 됩니다. 한 장의사가 고백하기를 숨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시신을 마주한 경험 없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족이 떠날 때는 그의 시신을 직접 씻고 돌봐야 슬픔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살아있는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죽음과 함께 살았던 때가 바로 생명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죽음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시대는 오히려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가 어느 면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일조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팬데믹 앞에서 인간은 죽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유혹거리의 시체 안치소에 대한 TV 화면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체 안치소에 수많은 시체를 쌓아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복도에 그 시체가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목도하였습니다. 비로소 지구의 인간들이 생명이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 없을 수 있구나. 내가 내일 존재하지 않을 수 있구나. 실제로 코로나로 죽어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의 친척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스크 한 장을 사려고 길게 줄을 늘어 섰습니다. 그 마스크 한 장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전 인류가 죽음을 잊고 돈과 놀이와 관능적인 감각에만 빠져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호주머니 속에 덮여 있던 유리그릇 같은 죽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혜룡 교수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 죽음의 흔적을 없애면 생명의 감각도 희미해진다라고 체장암의 전이로 죽음을 눈앞에 둔 이혜룡 교수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한 지혜일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인 죽음과 종말이 있다라는 것도 이것은 지혜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던진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가치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작고 미비해 보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를 기뻐하는 소유자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들에게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80년대 초반에 한 교회 고등부를 다니던 친한 친구들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은 고3이 되어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뜻을 드렸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생활을 해온 이 학생들이 함께 대학 학력고사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다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이었는데 그 해에 시험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평소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최악의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점수를 받아들고 또 교회에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자신들의 현실은 너무나 갑갑했던 것이죠. 다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그 과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이 80년대에 대단히 잘 알려져 있던 그 과에 진학들을 하였습니다. 한 명은 신학 공부를 하고 한 명은 러시아 공부를 하고 또 한 명은 중국어 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89년이 되자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함께 기도했던, 또 교회 학교를 보내었던 이 친구들은 한 명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이 두 사람은 각자의 기업과 정부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게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추인 보화와 작은 진주를 발견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농부와 상인이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던졌던 것과 같이 이러한 삶의 이 비유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영생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소유를 다 파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서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시키시고 심지어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언더스탠드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가치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감추인 보화, 진주, 참된 지혜를 발견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돌아보시고 자신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